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VOA 이조은입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포함해 가자 지구 휴전의 큰 틀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일 기자들에게 현재 공은 하마스 쪽에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한 열심히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6주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이 이뤄지고 가자 지구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허용됩니다. 양측 회담 중재 측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하마스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 지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무기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일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사일 방어체계 공급이 지연되면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명이 손실되고 파트너들이 단순히 내부 정치 게임이나 분쟁으로 우리의 방어를 제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유아와 여성을 포함한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오데사의 구조대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대화에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과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는 러시아 정부의 참여 없이는 우크라이나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리후이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갈루진 차관을 만났고, 이어 폴란드, 우크라이나,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중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 매우 참여적이고 철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참여와 안보 영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곤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3일 이틀 동안 전국을 휩쓴 폭우로 인해 특히 북서부에서 여러 채의 주택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재난관리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밤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카이버 파크툰크화 주 여러 지역에서 약 23명의 폭우 관련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이 관리하는 카슈미르에서도 사상자와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이 3일 세바즈 샤리프 현 총리를 또다시 신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아야즈 사디쿠 국회의장은 샤리프 총리가 201표를 얻어 92표를 얻은 순위파 이테하드 의회에 오마르 아유브를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과반수 확보에 169표만 필요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휴대전화 정전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지연된 후 발표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주로 성인이 걸리는 제2형 당뇨병은요, 췌장에서 분비돼서 혈당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성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 부족이나 기능 장애로 인해서 걸리는 대사 질환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고 심하면 갈증과 또 빈번한 소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도 당뇨병에 취약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당뇨병이 계속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최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이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과 비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만 수술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변화보다 장기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만은 음식으로 섭취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아서 몸에 지방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질병으로 간주하죠. 비만 환자는 고혈압이나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의 합병증을 겪을 수가 있어서 예방과 관리,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연구에서 비만 환자들을 위해서 위 혹은 장을 절제하는 비만 수술이 당뇨병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만 수술을 받은 참가자들이 당뇨병 약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 췌장 12년까지 당뇨병 완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연구는 클리브랜드 클리닉, 조슬린 당뇨병센터, 브리검 여성병원, 또 피츠버그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등 미국 내 4개 센터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정해 통합했는데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4건의 무작위 임상시험 데이터와 2022년까지 장기간, 그러니까 7년에서 12년간 추적해 결과를 얻었습니다. 260여 명의 연구 참가자 중에 약 170명이 비만 수술을 받았고요. 나머지 한 100명은 약물과 생활습관 관리 그룹에 배정돼서 이전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는 18세에서 65세로 과체중이거나 비만 환자였습니다. 자, 두 집단이 평가한 첫 번째 시점은 2013년이었는데요. 이 수술 그룹의 참가자들은 평균 20%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지만 약물 등 의료 생활 습관 개선 그룹의 참가자들은 8%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 혈당 조절도 수술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수술 그룹에서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98%에서 61%로 감소했지만 의료 생활 습관 그룹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빈혈, 골절, 위장 문제 같은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요 심장 질환 발생률이나 사망률에서는 두 그룹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방법으로 비만 수술을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혈당을 더 잘 조절하고 약물 사용을 줄이며 어떤 경우에는 당뇨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거란 희망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4년 3월 첫 순서 시작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루스 구스테만. 미 북동부 뉴욕 브롱크스에 소재한 한 의과대학에 이번 주 경사가 났습니다. 지난달 28일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8월 가을학기부터 신입생과 재학생 등 모든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 4학년 학생은 이미 납부한 봄학기 학비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루스 고테스만 의장이 화제의 주인공인데요. 미국 의과대학 역대 최대 액수인 10억 달러를 기부한 겁니다. 고테스만 의장이 직접 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미 주류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8월부터 이 학교 학비는 free, 무료입니다 라는 발표가 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고테스만 의장은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회사에 투자해 큰 부자가 된 데이비드 고테스만의 미망인으로 남편의 유산으로 학교에 통 큰 선물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1년 학비는 5만 9천 달러 이상인데요. 이 기부금으로 학생들은 4년 동안 20만 달러 이상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93세 미국인 여성 고테스만 의장은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면서 뛰어난 과학자이자 따뜻하고 지식에 풍부한 의사들로서 브롱크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최고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갖고 졸업한다면서 학생들을 향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을 남긴 남편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선물을 특권을 얻게 돼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고테스만은 1968년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어린이 평가 재활센터에 합류해서 어린이 학습장애에 관한 연구와 성인의 읽기 쓰기 능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학습장애 치료를 위한 기관을 창립, 지휘했습니다. 현재 루스 고테스만 의장은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소아과의 임상 명예교수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0억 달러의 기금은 역사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아인슈타인 대학이 더 좋은 자원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학이 지금까지 연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왔고 더 많은 기금을 받은 의과대학은 더 유명한 교수진을 유치하게 되고 향후 더 많은 기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억 달러 투자가 브롱크스의 공공보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기부로 의과대학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의사 수의 증가는 없으며 즉각적인 혜택은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의사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태무와 쉐인. 미국 의원들이 중국 소유의 쇼핑 앱 태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이 회사가 강제 노동에 대한 단속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블레인 루이트 케이마이어 미주리주 공화당 하원의원과 여러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위반한 회사 목록에 태무를 추가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2021년 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중국의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학대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 태무가 이 목록에 오르면 태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태무는 지난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 기간에 2,100만 달러를 광고에 쏟아부을 만큼 미국에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 신문은 태무와 함께 온라인 의류업체 쉐인도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2023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쉐인과 태무는 매일 약 60만 개의 소포를 미국으로 배송하고 있는데요. 쉐인은 10달러짜리 상의와 5달러짜리 하의 등 값싼 의류로 전 세계 패스트 패션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 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빠르게 적용해 싼 값의 옷을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의류 업체와 업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 상장을 신청했던 쉐인이 지난해 말 미국의 비공개 거래에서 기대했던 800억에서 900억 달러 가치보다 30% 정도 낮은 약 50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사의 기업 공개를 승인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블룸버그통신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의원들이 쉐인과 테무가 강제노동과 국가보조금의 혜택으로 초저가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니 미국 제조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 BOA 한국어 방송이 보도한 한반도 주요 소식 가운데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신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양자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로 이들이 직접 양자회담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란 얘기인데요.
네.
예,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양자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네, 자, 먼저 블링컨 장관이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를 한국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양국이 전 세계의 주요 도전에 맞서 공조하고 있고 더 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반응 들어볼까요?
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태열 장관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 조태열 장관은 미한 동맹이 더 심화되고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정점을 찍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동맹 역사에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해라면서 동맹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 입장 어떻게 될까요?
네, 조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점점 더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 또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양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아덴만에서의 항행권 수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의 주요 결과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네, 이번 회담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한국이 주최하는 다가오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확인됐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고요. 양국 관계가 더 심화되고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의회 군화의 식당 등에요.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가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하고 거래를 전격 중단했다는 소식 BOA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가 올해 초 이 공급업체들에게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인 다렌 하이칭푸드와 연관된 모든 시설에서의 시스코 제품 생산 등 거래 중단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렌 하이칭푸드가 시스코의 제품을 수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시스코가 인권 및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시스코는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조직과의 관계를 단절해왔고 책임 있는 구매에 대한 헌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가 시작된 계기 차이가 뭐였을까요?
네, 워싱턴 DC의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인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가 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에 있는 이 다렌 하이칭푸드 공장에 적어도 2021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됐고 그 규모가 50명에서 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연계된 업체들과 접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기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의회는 시스코와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강제 노동을 사용한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엔하고 미국의 그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또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해서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또 노동권 존중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 설립자인 이안 우루비나 기자는 연방 기관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의회는 세계 최대 식품 공급 업체이자 미국 정부 군의 식당과 군 기지에 식량을 공급하는 시스코와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는데요. BOA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북한 강제노동 관련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한국군이 정례 연합훈련 프리덤 쉴드 연습에 착수하는데요. 관련 기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프리덤 쉴드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하고요. 미한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이번 연습의 특징이 있다면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프리덤 쉴드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과 변화하는 위협,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영역 작전과 북해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됩니다.
네.
예, 특히 올해는 야외 기동 훈련 횟수를 대폭 늘려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48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어떤가요?
네, 이번 연습에는 미국과 한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 작전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과 2024년 도상훈련 및 군사 국방 TTX에서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연습 기간 중에 전략 자산의 전개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미군의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연합사 공보실장은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는데요. 하지만 전략 자산이 전개돼서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반응 어떨까요?
예, 미한 연합 연습에 대해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 날선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프리덤 쉴드 연습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을 빌미로 핵 위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연습에 다른 나라도 참여하나요?
네.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도 이번 프리덤 쉴드 연습에 참가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미한 동맹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보도였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 중에 부품들을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하고 유럽 또 아시아 지역의 회사 제품으로 파악됐더라라는 보고서였었는데요. 자, 여기에 스위스 외무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스위스 외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북한 무기 시스템에 이 스위스를 포함한 서방 회사들의 부품이 잠재적으로 연관됐다는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서 유엔 제재 이행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된 모든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모든 수입, 수출 및 기타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산 미사일에 사용된 부품과 관련해서 독일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독일 외무부도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는 책임 있는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되며 독일 국가 집행기관들이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예,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이완도 반응을 보였네요.
예,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자국 기업의 부품이 발견됐다는 분석에 대해서 즉답은 피하면서도 타이완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서 관련 결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죠. 여기에는 음료 시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 탄산음료 시장을 선도하는 게 바로 미국인데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과 쿠바에 없다는 이것, 뭘까요? 전 세계에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까지 북한과 쿠바, 이렇게 딱 두 나라에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음료 업체가 만든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캐러멜로 색을 내고 카페인과 인산을 첨가한 탄산음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이 탄산음료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카콜라가 미국 문화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면서 이념과 독재, 전쟁 등 정치적인 이유로 코카콜라가 북한 등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명단에 지난 2022년 변화가 생겼습니다.
Western firms like Coca-Cola and McDonald's have quit Russia. Such companies now face years battling knockoffs and unauthorized imports.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도 코카콜라가 이 사업 활동을 못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코카콜라는 이 사업 철수 결정 후 재고가 소진되면 더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알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음료, 코카콜라. 미국인들의 코카콜라 사랑은 남다릅니다. 마케더스 통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전체 매출액 중 이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1년에 평균 400개에 달하는 콜라 제품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루 한 개 이상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콜라는 다양한 맛을 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태까지 출시된 맛만 해도 40개에 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코카콜라 오리지널 맛을 비롯해서 바닐라 맛, 체리 맛, 체리 바닐라 맛, 망고 맛, 라임 맛, 딸기 맛 등이 정말 각종 맛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몇 년 만에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맛을 출시해서 이번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맛인지 볼까요? 저는 지금 한 대형 식료품점에 왔습니다. 한켠에 코카콜라에서 이 새로 출시한 맛인 스파이스드 맛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355ml 콜라 12캔이 들어있는 한 박스가 할인해서 $7.5 하네요. 자, 계산을 했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캔은 이 빨간색 바탕에 중간에 옅은 보랏빛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라즈베리, 그러니까 산딸기의 약간 상큼한 맛에 강한 향신료 맛이 섞여있는 맛입니다. 아, 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강렬한 맛을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아직 오리지널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한국을 대표하는 K-POP과 협력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K-POP 팬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상큼한 맛을 담은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36개국에서 특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콜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펩시인데요. 코카콜라는 1886년부터 시작됐고요. 펩시는 1893년,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세상에 나온 뒤 7년이 지나서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 나온 이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가운데 8,100만 명은 매일 코카콜라를 마시고 4,300만 명은 매일 펩시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es, we drink, drink, drink when it's time to be near. 탄산음료 시장에 왕좌를 놓고 두 회사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고요. 이 경쟁은 TV 광고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마케팅 전문 더 CEO 엣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he cola industry has witnessed a long-standing and highly competitive advertising battle between two iconic brands, Coca-Cola and Pepsi.
콜라 전쟁으로 불리는 두 상징적인 업체의 경쟁적인 광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하네요.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푸드 업체 등 로식 업체에서 어떤 회사에 콜라가 들어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요소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대표 햄버거 업체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그리고 피자 전문 업체인 도미노 피자, 멕시코 음식인 브리토 전문점인 치폴레 등이 코카콜라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매장인 KFC와 피자 전문점 피자헛 그리고 파파존스 등은 펩시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탄산음료 콜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국에는 이 콜라 말고도 많은 탄산음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퓨리그 닥터페퍼가 미국을 대표하는 빅3 탄산음료 업체로 이들은 많은 종류의 탄산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는 각종 맛의 콜라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사이다로 더 잘 알려진 스프라이트 그리고 환타 등의 음료가 있고요. 펩시에는 펩시콜라를 비롯해서 마운틴듀, 시에라미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는 이 체리향이 들어간 콜라와 비슷한 맛을 가진 닥터페퍼를 비롯해서 사이다류의 세븐업 등의 음료가 있습니다. 새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2%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펩시가 27% 이상,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는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태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매출 규모는 2024년 1,09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평균 약 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성장률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성장에 도전 과제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보건당국은 2000년대 들어 이 탄산음료에 들어간 당분 함유량이 권장치보다 너무 많고 이로 인해서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Removing one sugar sweetened beverage a day can make significant impacts on one's health.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라 앤더코 연구원은 이 하루 섭취하는 가당 음료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큰 체중 증가 없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당분 함유량 문제가 나오면서 각 업체는 몇 년 전부터 이 아스파탐 등과 같이 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조미료를 넣은 제품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다이어트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슈거 제로 등인데요. 열량이 0칼로리라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만 최근 이 역시도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ow,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could be labeled a possible cancer risk.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해 아스파탐을 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소비자 행동에 당장 그렇게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y will continue to do what they want to do. So we don't really see this as being a near-term effect. It's going to be
인디애나 캐멀 서비스의 애덤 쿤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소비자들은 일단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길 바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각 업체는 연구를 통해서 지적이 나온 물질을 대체할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탄산음료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964년 민권법은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한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민권법은 소수계가 상점이나 식당 혹은 기타 사업체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자신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피부색 때문에 이 축복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더는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인종을 이유로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이념을 위반하는 것이며 제가 곧 서명하려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과 1968년에 더 많은 민권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1965년 투표권법에 서명했습니다. 1965년 투표권법은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투표 전에 실시했던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정부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1965년 투표권법의 목적은 모든 흑인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민권법은 주택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흑인들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은 흑인들이 열악한 주택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68년 민권법의 목적은 주택시장에서 흑인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존슨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슨 대통령은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죠. 텍사스가 고향인 존슨 대통령은 남부의회 의원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부의원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오랜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을 향한 자신의 꿈을 Great Society, 즉 위대한 사회라 부르며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시간 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위대한 사회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사회는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빈곤과 인종 불평등의 마침표를 찍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사회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지식을 찾아 마음을 풍부하게 하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위대한 사회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제안이자 목표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는 새로운 연방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위대한 사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대통령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 정책 아래 400여 개 법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술을 지원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빈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빈곤과의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련의 법안이었습니다. 빈곤과의 전쟁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방의회는 존슨 대통령의 초기 제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미국 내 사회부장 비용과 해외 전쟁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존슨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1964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정식 임기를 갖기 위해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20세기 위대한 인류학자의 한 사람, 마가렛 미드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세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렛 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렛 미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계속되던 시기 미국의 인류학을 전 세계 지역 연구로 확장시켰고 심리 인류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미국 인류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였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확산도 강력히 규탄했고 인종적 편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주창자였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모험을 즐기는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미드는 연구를 해도 태평양의 어느 섬마을을 단신으로 찾아가는 등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매우 과감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1901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의 교수였고 어머니는 사회학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대학에 가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드는 1919년 인디애나주 그린캐슬이라는 곳에 있는 드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도시에 사는 것이 답답해 대도시 뉴욕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 바나드 칼리지로 갔습니다. 미드는 거기서 영어학과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미드는 어렸을 적부터 인류학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드는 한때 자신은 소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One point I want to be a nun, another point I want to be a lawyer.
또 한때는 목사의 아내가 돼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는 삶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미드는 1923년 바나드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나드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여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미드는 인류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인간 사회의 활동과 전통 그런 것에 큰 관심을 가졌던 미드는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츠 보아스한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아스 교수는 사람은 가족의 유전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자라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는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학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드도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미드는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들과 같이 서방 세계의 종교와 기술의 접촉이 없고 문화가 사라져 가는 곳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아스 교수는 미디의 안전을 염려해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택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미드는 3주마다 한 번씩 배가 가는 곳을 택하라 해서 1925년 사모아로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I went to Samoa because my professor said that I had to go somewhere where there was a boat every 3 weeks.
보아스 교수는 미드에게 사모아의 여성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미드는 사모아 군도의 타우섬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한 번도 문자로 기록된 일이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드는 다행히 언어를 배우는 데 재능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그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성년의 여성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드는 사모아 여성들이 다른 사회에서와 같은 분노나 복수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남성 상대를 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드는 9개월 동안 사모아에서 관찰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Coming of Age in Samoa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사모아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란 의미의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당시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사모아의 젊은 여인들이 즐기는 성적 자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드가 주목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사춘기의 행동은 당시 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제도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드는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의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 학예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이 박물관은 미드의 직장이자 연구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드는 뉴기니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47년 동안 그곳을 방문한 횟수가 7차례나 됐습니다.
1935년 미드는 새 원시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이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저서를 냈습니다. 이 책은 뉴기니의 세계 종족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미드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구분도 특정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회 현상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드는 세 번 결혼했습니다.
세 번의 결혼은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미드는 세 번째 남편과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으로 갔습니다. 발리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미드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드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저서는 잘 팔려나갔고 인기 있는 잡지에 실리는 그녀의 글은 독자들의 흥미를 북돋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인기 있는 출연자였습니다.
미드는 학문 탐구와 후배 양성뿐 아니라 날카로운 문화 비평과 대중교육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드는 수많은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할 때면 사람들은 큰 흥미를 갖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Today we have a special treat, a guest speaker, Margaret Mead.
Ladies and gentlemen and others, I think that covers the situation.
미드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강좌는 주로 어린이 양육 문제, 다양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 등이었습니다.
미드는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 4월 22일 환경운동가들은 처음으로 지구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드는 과학과 기술의 위험에 대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No society has ever yet been able to handle
어떤 사회도 기술의 지배, 낭비, 충만, 탐구, 개발 등의 유혹을 처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단 하나뿐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인 이 지구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We have to use our scientific knowledge to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그 과학과 기술로부터 오는 위험을 바로잡는 데 써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74세의 마가렛 미드를 미국 과학발전협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미드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미드는 생이 거의 마감될 때까지 여행과 연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과학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개발 지역 원주민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연구로 20세기 사회과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78년 미드가 77세로 사망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시아의 섬 뉴기니의 한 작은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코코넛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가렛 미드도 하늘나라에서 이 코코넛 나무 심기를 기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겠죠.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난 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과학자이며 문화인류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렛 미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